예, 이야기를 십계명인가요? 마무리를 못 짓고 했는데요. 어쨌든 유다교가 십계명에서 복음으로 들어와서 그 10개의 계명, 그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모인 것, 수렴된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도 결국 이런 다신에서 시작해서 여러 신들에 시작해서 결국 그 한 분이 신분으로 그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신앙의 일반적인 여정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거 선택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떤 그 한 분이신 신에게로 이제 그분만을 모시겠다. 또 사실 살아가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죠. 여러 연애를 해보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다짐, 저 신과 나의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다짐,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과정들을 성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인과 하느님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 유일신을 믿기로 한 유다인들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신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선하시고 결코 악하지 않다.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의 그런 모습처럼 인간의 욕망에 투영된 신이 아니라 정말 선만을 갖고 계신 분이 신이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중간에 강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다교가 유다인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 앞에 말한 것과 똑같이 처음에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느님 한 분,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느님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상 속에 살다가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한층 깊어지고 완성되는 거죠. 세상에 신은 단 한 분뿐이다. 다른 신들은 전부 거짓이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더 정확하게 신은 여럿일 수 없다. 그 유일한 하느님, 문제는 근데 그 유일한 하느님이 택한 민족이 유다인 우리가 유일하다가 되는 그 선민사상. 그래서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제 거꾸로 복음으로 넘어와서는 하느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그 창조의 보편성,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의 그 보편성 안에서 특수성, 유다인 그 모든 민족을 하느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우리만 뽑았다라는 그 관념을 이제 복음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창조의 보편성으로 보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시다로 복음에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십계명은 탈출기 20장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모세오경을 보시다 보면 레위기라는 책과 신명기라는 책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탈출기에서도 다시금 한 번 더 이 십계명이 언급이 됩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나왔다가 한번 깨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몇십 일 동안 내려오셨는데 모세를 기다리다가 죽었나 보다 하고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 바치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이 돌판이 불경해졌다. 그래서 깨버리고 다시 받아오면서 십계명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탈출기는 재미없는 책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좀 재미가 있었지만 이유는 이야기식이라기보다는 법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은 계약의 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이제 이 헌법에 대한 세안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안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성결법전이라고 해서도 나오고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서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름으로도 십계명의 이 굵직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재미가 없죠. 율법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정신들이 복음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어쨌든 좀 살펴보면 이 탈출기의 세안보다 지금 탈출기에서 말하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보다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로 갈수록 그 설명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져 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뭐 양식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법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듯이 율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법전을 지금은 약자 보호라는 그 복음적인 가치가 뚜렷한 부분으로 조금 그 차이 미묘한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법전처럼 보이지만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의 법전들이 같은 법전이고 같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에서는 당연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또 시대마다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약자보호법으로 보면 탈출기 약자보호법 22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의 이방인까지 완전히 포함합니다. 이 이방인을 갖다 구분하는 제가 방금 읽었던 것 중에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죠. 이 규정의 범위가 이제 다른 법전에서는 조금씩 좁아집니다.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탈출기는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레위기와 신명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탈출기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로 넘어갈수록 후퇴한다는 것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약자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25장,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인데요. 범위를 유지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이방인과 거류민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과 거류민이 동족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이제는 신명기에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신명기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친 빚은 탕감해 주어야 된다. 이제 동족과 외국인에 대한 구별이 뚜렷해지죠. 빚을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빚을 질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한테는 꼭 받아내고 너희 동족은 뭐 사정이 안 될 땐 받지 말아야 된다. 또 신명기 가난한 이에 대한 규정 1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탈출기하고 전혀 다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탈출기에서는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신명기에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하니 그리고 가난한 그 동족이라고 분명히 자기 민족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에서는 유다이즘 선민사상이 뭐 서서히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드러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율법은 오로지 유다인만을 위한 것이 되죠.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편집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책에서 결론을 내는데 이제 거기서는 자기 동족이라고 한정짓는 거죠. 탈출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신명기가 결과론적인 마지막 종합적인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되면 안 된다. 탈출기는 어쨌든 그 신명기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웃은 동족으로 한정되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도 그 동족에서 배제가 당연히 되죠. 자, 그렇게 한정된 동족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예가 바로 이자에 대한 역사가 되죠. 동족에게는 탕감해주고 외국인한테는 끝까지 받아내도 좋다. 이게 결국 율법에 충실한 유다교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동족이 아닌 다른 이에게는 이자 노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가톨릭은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신자라면 누구도 이자 노름이 불가했습니다. 중세의 교회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하고 그냥 아무개 시대고 교회가 재만지은 시대라고 이렇게 조금 좀 비하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실 좋은 이야기들, 교회의 어떤 좋은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죠.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이상적이죠. 이전 흐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도 그냥 받는 거지 돈을 우쳐서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주 이상적이죠.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서 농사 지을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요직을 차지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뭐 흐름이 있는데 유럽 안에서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렇게 유다인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와중에 대부업이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큰 일이 됩니다. 상업을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장사를 하게 되고 또 천시하던 기술들, 의술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천시하던 그런 기술직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상업하고 기술자가 되다 보니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돈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도 유다인들의 큰 직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다인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 그죠? 그래서 뭐 돈을 빌려주고 네가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을 때는 너의 뭐 심장에 있는 살을 갖다가 막 이렇게 떼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잔인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책들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여튼 중세 때 유다인들의 대부업은 유명했죠. 어쨌든 이거는 구약 성서를 토대로 동족에게서는 이전으로 못하고 외국인에게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돈을 만지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금융업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죠. 왜냐하면 그 옛날부터 노하우를 훨씬 이전부터 축적해왔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만지는 이자를 다루는 유일한 그룹이 되고 이것이 이 유다인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서 뭐 결국 그러한 반감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유다인 학살로 사실은 이어지는 역사적인 맥락이 분명히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법전의 이 말마디가 2차 대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서의 어떤 생명력을 뭐 어두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는 성막에 관한 모든 규정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중요하기도 합니다. 25장 1절에서 31장 17절 성막에 관한 모든 규정이 나오는데 성막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건 탈출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 이동 장막은 이제 고정 장막이 됩니다.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을 지어놨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다가 뭐 특별히 실로라는 지역이 그 고정 장막을 가장 오래 이제 두었던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뭐 사무엘기를 읽어봐도 실로라는 지역이 제법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장막이었던 것이 그 고정 장막이 되는 거죠. 고정 장막이 되어서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을 어떻게 받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은 백성들에게서 자발적으로 받아내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32절에서 33절 이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내 기둥에 들이우는데 아카시아 나무 대단히 단단합니다. 톱으로 톱질해보면 아카시아 나무만큼 안 잘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기둥마다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은 밑받침 4개 위에 세워라. 그 휘장을 갈고리들에 걸고 그 뒤에 증언괴를 모셔라.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게 하이라. 뭐 이런 것 따라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이해가 좀 더 가실 것이고 미국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지역 가면은 이 이동장막을 거의 실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6장은 성막이 장막 제단으로 사용된 기원을 설명해 주겠는데 독특한 것은 이 장막 제단의 모양은 이교의 성전 구조를 따른 겁니다. 시리아 페네키아 지역의 이교도들의 성전 구조를 사실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라는 유다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소를 지을 때 그 모양을 이교도 자신들이 말하는 이란에서 우상에서 벤치마킹 해온 것이죠. 이 독특함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 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